역대상 29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을 미처 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또 오늘 마침 성경책을 안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오후에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이 구절에다가 밑줄짝 동그라미 땡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예요. 성경의 주제를 하나를 얘기하라 그러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를 얘기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유가 들어가 있고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수많은 소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많은 소재들 중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 소재가 뭔 줄 아십니까? 돈. 돈이에요. 가장 많이 쓰임받는 소재가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돈, 물질, 재물, 부자 이런 단어인데요.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 하면 돈과 관련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무려 2,350구절입니다. 다 이럴 땐 같이 놀래줘야 되는데 와 이러고 놀래줘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법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돈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무려 몇 구절이 된다고요? 2,350개 구절이까지 이렇게 할애를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시 한번 반복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결국엔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고백하는 단어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무엇까지 포함이 되는 건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맞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있는데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요건 내 거예요. 요건 내 거고 나머지 건 다 가져가세요. 내 생명까지 다 가져가세요. 근데 돈은 건들지 마세요. 이럴 때가 없을 것 같으세요? 생각으로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고 우리도 순간순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 50달러 손해볼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100달러를 손해볼 수도 있고요. 가끔씩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방송 용어는 아닌데 용서해 주세요. 눈이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파킹랏을 가다가 5달러짜리를 땅바닥에서 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봤어요. 누구 거예요? 먼저 갖는 놈이 임자예요. 아이고 또 욕했다. 먼저 갖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것까지 우리가 포함이 되는가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갈 수 있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뭐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셉,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팔렸는데요. 누구한테 팔려요? 형들한테 팔린 거예요.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죠. 애굽에서 노예로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감방에 가서 살잖아요. 감방에 가서 사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다가 그 다음 이야기는 확 줄여서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가나안 땅에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곳의 고향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 땅에 내려왔잖아요. 애굽 땅에 내려왔는데 거기서 형인 거를 알아봤고 나중에는 형들이 동생인 걸 알아봤죠. 동생인 걸 알아봤을 때 형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린 끝났다. 이젠 죽었다. 우리가 팔아먹은 저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 우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 성경이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예를 든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오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렇게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이때가 언젠가 하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오게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모든 자기의 삶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요셉 이후에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종살이를 그동안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이 약 200만 명이나 되었잖아요. 모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왕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왕자로서 자랐어요. 부귀가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나갔고 거기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해마다 1월 첫째 주일날은 제가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헌금 설교하는 날입니다. 헌금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헌금을 가르치는 날은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된다, 뭐 기준이 무엇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어떤 기본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를 매 1년에 한 번씩 혹은 두 주씩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앞에 지금 자막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뒷부분에 가서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청지기다. 주인 되신 하나님, 청지기인 우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관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신명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늘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 만물이죠. 우주 만물이 본래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저는 이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저는 창조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창조론은 하나의 theory잖아요. 또 론자가 붙으면 theory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를 해놓고 관리하는 것을 지쳐서 야 이제 나 나이가 들어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양위하지 않으셨어요. 양도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산이든 바다든 나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양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이따만한 바위덩어리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대신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신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이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아, 저 하나님 여태까지 평생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니까 내가 이제 배를 좀 갈아탈게요. 그리고서 다른 돌멩이나 다른 바위나 뭐 이런 거를 나의 신이라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뒤통수 냅다 치시는 거죠. 그걸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대단히 대단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어떻게 믿었냐고요? 여러분이 공부해서 유튜브 보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인쳐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놀라운 적용이 있고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역 때문에 그렇게 됐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하면 내 생명을 드리는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삼아주셨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죠.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예수님은 혹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쉬운 고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크리스천 상담가 중에 레리 버켓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귀한 말을 하셨어요. 앞에 자막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때 즉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결정 모든 일들은 영적인 결정이 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내가 어디로 여행을 갈까?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그 모든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내 것으로 그렇게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이상은 묻지 않고 어떻게 물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You tell me. 내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쓸게요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린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근데도 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데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세요. 45장 6절 7절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라.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고백하게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려움을 주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게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잖아요. 아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하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 라스베가스에서 사는 기간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기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던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고요.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200만 명이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게 됐고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어지게 됐고 그 열두 지파 가운데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잖아요. 이 혈통의 문제는 사람이 정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계획 가운데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만나는 것 같지만 이게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한 가족이 타주에서 이렇게 여행을 오셨는지 무슨 일로 오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혹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되새김질을 해주셔서 앞으로 평생 살아나가는 동안에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되는 어떤 놀라운 커넥션이 될 수도 있죠. 예, 그게 끄덕였어요. 우리 영화배우께서. 예,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캐릭터를 임프루브 시키는 거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품은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면 목사를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품은 절대로 목사 닮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성품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의 최종의 리더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쓸 때 뭐라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사업은 망해가지고 뱅크럽시를 하고 있는데 그 뱅크럽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웃으면서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끄럽지만 몇 년 전에 저희 딸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아빠가 사람 돼가고 있어요. 딸이, 다 큰 딸이 아빠가 사람 됐어요 혹은 사람 되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얼마나 못됐으면 교회 가서는 목사라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는 있지만 아빠가 얼마나 그랬으면 이 딸이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래도 감사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어디 가서든지 해요. 결국에는 가족들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람이 되기까지 평탄한 길을 걸으면서 사람이 됐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 뒤통수 맞고 손해보고 돈도 잃어버리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서야 딸이 인정하기를 우리 아빠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저희 딸이 교회 여기 우리 이사 올 때 갖다 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름표처럼. 그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Best Daddy. 제일 훌륭한 아빠. 그리고 뒤를 딱 보니까 윤석은 프라이스 태그를 좀 띄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7달러 99센트. 그러니까 아빠가 베스트는 베스트인데 7달러 99센트짜리. 여러분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성품이 발전되어 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옛날 모습하고 똑같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성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훈련이 또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겪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는 거죠. 두 글자로 징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1월 1일이 지나서 정말 반가운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반가운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신동삼 집사님도 하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 전화를 하면서 새해 인사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다 아는 사건들입니다. 늦둥이가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운틴바이크, 그 산악에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계곡으로 떨어져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헬리콥터로 옮겨가고 그때 자기가 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리고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또다시 이제 흐지부지 하게 됐겠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LA의 할리우드 장로병원, LA 쪽에 버먼길에 있는 그 병원에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하고 아내가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허파에 수술을 했는데 대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이 자기 사위가 허파 전문인데 교회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차트를 좀 가져오면 자기 사위가 봐줄 거라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꿈을 하루에 5번을 꿨습니다. 꿈을 5번을 꾸면서 같은 꿈만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차트를 딱 보던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죽었었네요. 그러니까 수술 받다가 죽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거를 보고서 소름이 끼친 거죠. 아, 그때가 그거였겠구나. 또다시 전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세상적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치시더니 그건 안 되니까 이제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아, 물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렇게 살아요. 샀는데 그래도 전화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귀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어떤 잘못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믿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비록 죄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내가 잘못했어요. 예,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몸으로 아프고 돈도 없고 깨질 대로 깨지고 박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광야를 200만 명이 걸어갑니다. 40년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가 비록 주머니가 비어있고 비록 내 몸이 아프고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불평하지 마세요. 어저께보다 오늘 조금 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을 수 있어요. 더 아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간 결론을 하나를 내렸어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보면서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의 만물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국의 왕이시고 우리 개인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믿죠? 맞지요? 그렇다면 그렇기에 우리가 헌금으로 이야기할 때에도 헌금을 드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나에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10의 1조 같은 경우는 11조 헌금 같은 경우는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습니다라고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이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그런 주인하고는 달라요. 악덕 업주하고는 달라요. 우리 주인은 너무나도 귀하고 좋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에 우리를 놓고 딴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아플까 봐. 우리가 굶을까 봐, 우리가 피곤할까 봐, 우리의 옷이 다 낡았을까 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 자막은 없습니다만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4장 19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그 자세를 본다면 청지기다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리하다라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들은 자기가 사장 아닙니다. 누가 사장이에요? 사장은 따로 있잖아요. 식당이든 뭐 어느 사무실이든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것을 내가 대신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청지기 매니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구 거를 매니지먼트 합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네요. 큰 회사를 하든 작은 회사를 하든 또 목사 입장에서는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충성이에요. Loyalty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과 작은 것을 비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몇백만 원짜리 집에서 살고 나는 조그만한 집에서 살고 저 사람은 자동차가 비싼 거 사고 나는 조금 뭐 싼 거 타고 우리 그렇게 비교 안 해도 돼요. 똑같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최경주 장로님의 인터뷰 내용을 보내드렸을 거예요. 각 구역으로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그 최경주 장로님이 최경주 이거 골프하시는 분, 예. 최경주 장로님이 미국에서 이제 처음 초창기에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약속한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은 골프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날은 예배 드린다. 왜냐하면 프로 골프가 목요일부터 시작하니까 목, 금, 토, 일 게임을 하니까 수요일 날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찾아서라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동부의 어느 지역을 가서 골프 대회를 하기 전에 수요일 날 교회를 찾았는데 한인교회를 하나를 찾았어요. 아, 건물은 제법 크더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수요일 날 딱 갔더니 딸랑 두 사람. 목사님, 사모님. 딸랑 두 사람. 그런 교회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간증 중에 인터뷰 중에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인 아무도 없는 자기 아내 외에는 교인이 아무도 없는 목사님은 충성하지 못한 실력 없고 보잘것없는 목사입니까? 만 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는 교회에서 하는 분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실력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야단치셨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1달란트밖에 못 받는 조그마한 사람이라서 실력 없는 사람이라서 아니요, 게을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모자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충실한 청지기에게 아주 좋은 베네핏이 있어요. 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저는 그 다음 말이 더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세상에 그 아들까지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정도니까. 근데 여러분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전도한 목사님 이름 기억하세요? 죄송한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청년 때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에 어디를 친구들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 천막에서 옛날에는 천막에서 부흥회하고 그랬잖아요. 천막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친구는 그냥 갔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님은 그 천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만드는 이야기인데 상상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전도했던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양팔을 쫙 벌리고 수고했다.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야, 너 뒤에 수천만 명이 내 나라로 지금 따라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목사님이 뒤를 딱 돌아봤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사람들 모르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네가 전했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수천만 명이 내 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에 호랑이는 범을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남기기 위해서 묘비에다가 황금으로 박아달라, 묘비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달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 이름 기억 안 돼도 돼요. 상관없어요. 누가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동참한다니까요. 제가 이름에도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죽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잔치상에 들어갈 사람이에요. 동의가 안 되세요? 별로 동감을, 감동을 안 받으시네. 우리 다 같이 갈 거죠? 그래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 땅의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성품이 향상되어져 가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충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을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재정을 관리할 때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중심되어서 관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끼고 아끼는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베푸는 일에, 막 쓰는 일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낄 때 칭찬해 주시는 건 뭐냐면 허탄한 데 쓰는 것. 말도 안 되는데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을 나 이제 안 할 거야. 허리띠를 쫙 들면서 하나님이 뒤에서 잘했어. 어떨 때는 막 돈을 이 사람도 갖다 주고 저 사람도 갖다 주고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막 박수를 쳐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단순하게 헌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이 박수 쳐 주실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그 사역을 못하시는 미국 어르신이 계십니다. 휠체어를 공급해 주시는, 무료로 공급해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동생이 재정을 후원을 해주고 자기 돈도 다 모아서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어디서 하나를 얻었다가 없는 사람 하나 갖다 주는 사역이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새 거를 구입을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게 한두 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휠체어를 만드는 회사에서 도네이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게 한두 대야 뭐 집에 그라지에다 갖다 놓죠. 이게 몇십 대가 되고 몇백 대가 되니까 웨어하우스를 빌릴 수밖에 없었어요. 웨어하우스를 빌리면 돈이 나가야 안 나가요.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까워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그 사역을 이제 못하시고 작년인가 접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갖고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돈을 갖고 쓰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서론에서 인정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확실히 믿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기복신앙자가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기복신앙자도 아니고 번영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하게 되면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